매기 성경 강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마음과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나 혹자는 그것이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았죠?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21장 5절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그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저는 무릎을 꿇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요즘은 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서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걸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저는 종종 왜 바울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여러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뭐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1세기 말 로마 제국에는 아마도 수백만의 신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한번 와주기를 바라고 바울이 한번 설교해 주기를 소망하고 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바울이 몸 하나로서 바빴겠습니까? 8절로 가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한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의 해안선을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해안선을 따라 뭐 버스가 달릴 수 있지만 바울 시대만 해도 뭐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아마도 걸어서 갔을 것이고, 어떤 때는 그 배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큰 힘과 그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를 맞이해서 힘으로 보태주고 위로함으로 격려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회에서 믿는 신자들을 만나는 장면 하나하나를 바울의 그 사역의 길을 쫓아가면서 생각을 해볼 때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얼마나 멋진 사역이에요. 여기서 감동적인 스틸 사진을 찍기로 했다면 아마 사진사들이 엄청나게 셔터를 눌러대지 않았을까요? 21장 9절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빌립이죠. 빌립 집사를 말하는 거죠. 그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여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고,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날로날로 잘 갖추어지고 건강해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늘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그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뭐 수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바울아 이것이 네가 당할 일이다. 너는 기꺼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억지로 덫에 걸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갔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예언은 그에게 새롭게 전해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21장을 보고 있지만 몇 번에 거쳐서 20장을 보았잖아요. 그 20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소아시아에 있을 때 이미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자,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이것은 기록자인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누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가서 잡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결박뿐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했던 것이죠. 그는 신자들에게 울지 말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을 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요. 다음은 14절 보십시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15, 17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참 이것도 감동적인 장면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말이에요. 그땐 얼마나 막 서로 피하고 안 만나주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기꺼이 영접을 했다. 이어지는 18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환영인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는 많은 존경을 받는 사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해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 왔어요. 그는 그의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로 21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고 또 규모를 가르치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실제로 했던 사역에 대해서 약간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들이 그에게 가르치도록 요구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돼요.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과 유대인들의 서원을 받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란 그리스도로 인해서 돌아온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알아, 되었음을 알았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율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도 율법하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시행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방인 신자들은 모세율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대 성도들이 말해요. 그 무조건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버리, 이건 또 곤란했단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할 때까지 모세율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느 것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쵸? 또한 유대 신자들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어느 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양심을 꺼리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신자들의 양심에 죄를 짓게 하거나 그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좀 찬송 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거였죠.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환영 행사가 대단했습니까? 그 이튿날 유대의 장로들이 모인 그 귀한 자리에 바울이 이제 가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이방에서 선교를 할 때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 그 자체는 그건 옳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것을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관습하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관습을 따르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건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늘상 말해왔던 하나님의 사도였거든요. 고린도전서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해준다. 분명하죠. 이것은 물론 진리에 어긋나지 않을 때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했던 것 우리가 알아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모쪼록 아무쪼록 말이죠.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비난받을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이 서원을 받도록 허용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만일 그가 이방인이었다면 그는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바울의 행동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그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였어요. 22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드리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았어요. 그는 그들에게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그 은혜의 선물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뻐했다고요. 이제 그들은 바울에게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죠. 장로들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와 구주로 영접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 분열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교회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뿐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당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것이 당신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유대인들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께서 유대인들 때문에 서원을 한 이 네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성전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들과 함께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물을 때 바울이 어떻게 쾌이승낙을 하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서원을 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서원한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서원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원과 함께 머리를 깎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만일 서원을 하고 머리를 길게 자르도록 한다면 그건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서 여러분은 만일 서원을 원한다면 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21절로 28절까지를 보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게 하였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폭도들이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이 20절, 27절, 8절에 나오는 이 폭도들도 억측과 잘못된 소문을 듣고 지금 뭐 사람들을 지금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 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